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 얼마나 위엄스러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두워질 만큼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소망적이지 못함을 봅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의 절반이 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우리 엄마도 그러고 우리 오빠도 그러고 우리 가족들 다 그러는데 뭐 이러더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욕으로다가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있어요. 행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겠죠.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 한다면 그만큼 어찌 보면 하늘의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하늘의 것을 소원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랬다고요.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종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언제나 그 소망 두고 사는, 오늘도 8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소망을 두고 사는 목표를 향해서, 대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이 끝날 때 아 그렇구나, 나는 빛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확신과 고백을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면 여기에 여자들은 다 빠지나요? 다 여자들이 포함된 겁니다.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여자들까지도 다 포함된 겁니다. 빛의 딸들이요. 너희는 다 빛의 딸들이요 낮의 딸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현실의 상황들은 전기가 모자라고 그럴 만큼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만 사람들의 심령은 캄캄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사실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밭은 암흑으로 가득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기 다가 뒤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다 낮의 아들이라.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사명을 의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여 유혹을 받을 때, 세상 속에 빠지려고 할 때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꼭 그러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너희는 다 낮의 아들이라.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고백과 삶을 가져야 되겠죠. 자, 세상에서도 너는 왕자야, 왕의 아들이야, 이런 의식은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왕자들이 왜 위엄을 잡고 있습니까? 독재 정치, 전제 정치라는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무게를 딱 잡고 있잖아요. 경외하는 지도자, 뭐 이런 호칭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결국, 어찌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구현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여자들은 나는 빛의 딸이다 그래야죠. 다시 나는 빛의 아들이다. 나는 낮의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빛의 자녀라면 어떠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낮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낮의 딸로, 빛의 딸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주님께서 몰래 오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도적같이 생각지도 않은 시기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깨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고 깨어 있으면 그 도둑은 도둑질을 못한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만은 절대로 두려운 가운데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런 어둠의 세상의 일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빛의 딸로 산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이 말씀이 확인하는 것은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 어둠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돌려 얘기하면 뭡니까? 밤과 어둠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낮, 밝은 것이죠. 그렇다면 밤, 어둠, 이것은 우리와 어찌 보면 단절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6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디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자지 말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자지 마십시오. 여기 자지 말라는 게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라는 건 뭡니까? 밤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영혼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어디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꼭 같은 선언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각성할 때가 됐습니다. 정신 차릴 때가 됐습니다. 이 시기가 말이죠. 영적으로 참으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1세기 중반에 말씀을 편지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 이후 지금 20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역사는 어떻습니까? 결국 광명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의 새벽에다가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사도보다도 우리는 엄청나게 더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낮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식을 여러분들이 한 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발산하는 성도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물론 나온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땅에다가 발을 디디고 살고 이 어둠의 세상에 함께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둠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 따라가다 보면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오히려 빛보다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주는 거죠. 특히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근데 왜 이렇게 호심경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호심경이 뭔지 알아요? 자, 이 호심경은 도락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슴 흉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몸에서 어디입니까?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뭐라고요? 이 가슴을 가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가려라. 여러분, 이 가슴은 뭐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대개 이성하면 뇌를 생각하게 되고 감성하면 이 가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성을 가진 감정도 뭘로 다스려라? 믿음과 사랑으로 가려라 이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어둠과 함께 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세상은 에덴 이후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노 땅, 아담이 쫓겨나서 나왔던 옷 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합니다. 밤 12시가, 2시가, 새벽 몇 시가 된지도 모르고 몽롱한 정신을 가지고 연기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는 그게 뭡니까? 결국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세상의 관습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시고 꺼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빛의 자녀로서의 단장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때는 파자마를 입고 편하게 잡니다. 그러나 밖에 사람들을 만나려면 파자마 빨아면 갈 수 없잖아요. 반드시 단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낮에 맞는 단장을 해야 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믿음과 사랑의 신앙적인 원리를 가지고 감정을 다스리고 이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비로소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 땅에서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이런 사실을 꼭 같이 당부를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느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역시 체크를 해 주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도 꼭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9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노의 대상으로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진노의 대상은 오히려 세상입니다. 어둠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왜 세우셨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 절대로 어둠에 익숙해지는 인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낮에 아들이요 빛의 딸들이라면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고 점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좀 더 사실적인 이야기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 봅니다. 10절에서 11절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죠.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신앙의 삶이 종교 행위에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든지 깨든지 뭡니까 이거는? 자든지 깨든지 밤낮을 얘기하는 거죠? 쉴 때나 일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예배 시간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종교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결혼을 해놓고 우리 저기 다윈이 있습니다만은 노벨인 신부는 지금 캐나다에 있어요. 그리고 신랑은 여기 앉아있다고. 이게 무슨 결혼이야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신부 삼은 것은 따로 살자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부들은 어때요? 기도할 틈 외에는 삐쳤다고 베개 들고 마루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신앙의 부부는 기도할 틈 외에서는 절대로 나눠질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니까. 그런데 이게 부부간의 관계뿐입니까? 우리가 누구에다?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늘상 함께 살아야 돼요. 자든지 깨든지, 자는 자리에서도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냥 예배 속에서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든지 깨든지 그랬으니까요.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가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그랬기 때문에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도 주님과 함께 사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그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음의 성경인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찬송의 제사가 뭐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고백이 찬송이래요. 어쩔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빛으로 살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뭐 요즘 광고도 그렇다. 어쩌면 그렇게 탄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보약 먹잖아?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결국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흐트러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게 뭐라고요? 찬송이라고. 우리는 그냥 찬송가만 들고 부르는 찬송을 찬송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눠주는 것, 격려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랍니다. 얼마나 귀중한 교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드린 내용이 그런 거지요. 우리가 다 낮의 자녀들로서 한 몸이 됐고 한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11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다고요. 여기에 권면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 이 말은 충고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서로 충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등을 두들기며 위로하는, 격려하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덕을 세우며라는 말을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이코도메오, 이 말은 집을 세우다,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신앙 안에 세우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중한 이치가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시대에 지금 연출이 강합니다. 이벤트가 강합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신앙은 연출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책임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는 빛의 딸이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낮의 딸이다. 이런 의식을 매 순간 수시로 자신에게 자신의 음성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둠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자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십자가에서 다 지셨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만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는 게 이 예배.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항상 우리 살아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예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광명한 그분의 다시 오심의 날까지 자든지 깨든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빛의 자녀로 그리고 낮의 자녀로서 주님과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아서 영광의 광명의 아침에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두 손 들어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